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미국의 최고급 AI를 몰래 밤낮으로 신문해서 단 2주 만에 그와 맞먹는 최신 AI 모델을 뚝딱 만들어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휴, 진짜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바로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화면창에 질문을 입력하고 1초 만에 마법 같은 답변을 얻는 동안 그 무대 뒤편은 문자 그대로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표면적인 뉴스 기사들만 보면 뭐 단순히 어떤 회사가 소송을 당했다 혹은 어떤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파편화된 사건들로 보이기 쉽거든요.
네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 아주 끈끈하게 때로는 치명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 대담의 미션은 바로 이 화려한 AI 기술 발전 이면에 숨겨진 진짜 전쟁터,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기술 탈취 논란부터 거대한 자본의 흐름, 그리고 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새로운 법적 분쟁까지 그 지도를 아주 명확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핵심 소스는 매우 상세하게 정리된 2026년 7월 24일자 AI 데일리 브리핑 자료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주 예리한 코멘터리입니다. 오늘 보고서의 코멘터리 작성자이자 이 방송 자료 제공자는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셨죠?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미국과 중국의 아주 뜨거운 충돌 지점입니다.
네, 현재 백악관 과학기술 실장인 마이클 크라치오스가 중국의 유명 AI 스타트업인 문샷 AI를 정면으로 겨냥한 학권이 가장 뜨거운 감자거든요.
아, 그 문샷 AI요?
네, 백악관 측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문샷 AI가 미국의 엔스로픽이 개발한 페이블 모델을 은밀하게 베껴서 키미 K3라는 자체 모델을 단 2주 만에 완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기된 기술적 수법이 바로 대규모 직뇨 넝식이죠.
아, 대규모 직뇨. 이 개념이 참 흥미로운데요.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자면 이건 마치 최고 명문대 교수한테 수만 가지의 날카로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 다음에 그 교수가 내놓은 완벽한 답변들만 싹 모아서 내 이름으로 된 교과서를 몰래 출판하는 거랑 같잖아요.
딱 정확한 비유입니다. 남의 똑똑한 AI 모델에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질문을 막 퍼붓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자기들 AI의 학습 데이터로 고스란히 써버린 거죠.
헐, 진짜 얌체 같네요. 게다가 백악관은 문샷 AI가 수출 통제 대상인 엔비디아의 최고 사양 GP3000 서버에 태국을 거쳐서 우회 접속했다는 정황까지 제기했잖아요.
맞아요. 바로 여기서 김경진 변호사가 코멘터리를 통해 짚어준 법적 맥락을 보면요. 상황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심각한가요?
보통 누군가의 지식이나 데이터를 베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저작권 침해를 떠올리시잖아요.
아, 벌써 남인 거 베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은 저작권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타사의 API, 즉 접속 통로에 몰래 들어가서 금지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했으니 1차적으로는 이용 약관을 깬 계약 위반이고요.
아하.
그리고 그 추출한 결과물로 핵심 기술을 모방했으니 이건 영업비밀 침해로 넘어갑니다.
아, 그런데 다중이 글이나 그림을 훔친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기업 간의 상거래 룰과 보안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는 뜻이군요.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이 사건이 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태국이라는 제3국을 거쳐서 미국이 금지한 최고 사양의 AI 서버에 접속했다. 이건 명백한 수출 통제 위반이거든요.
와, 수출 통제 위반이요?
네, 단순한 기업 간의 민사소송을 넘어서 미국 정부 차원의 형사처벌과 국가제재가 발동될 수 있는 사안이죠. 미국 재무부가 문샷 AI를 엔티티 리스트에 올리겠다고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엔티티 리스트에 오르면 그 기업은 사실상 미국 기술이 단 1%라도 들어간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를 아예 살 수 없게 되잖아요.
네, 완전히 차단되죠.
AI 기업한테 칩을 막는다는 건 진짜 사용 선고나 다름없는데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양쪽의 입장을 좀 균형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죠.
네, 중국 외교부와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국의 이런 주장을 두고 이거는 과학기술을 정치화하고 있다. 이러면서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사실 크라치오스 실장의 발언도 아직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일 뿐이고요.
맞습니다. 증거가 확정된 건 아니죠?
게다가 7월 27일에 문샷이 키미 K3의 모델 가중치를 전 세계에 전격 공개한다고 예고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격렬한 공방이 오가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는데요. 가중치라는 건 AI 모델의 뇌구조나 다름없거든요. 7월 27일에 그 가중치가 딱 공개되면 전 세계의 천재적인 개발자들이 그 내부를 낱낱이 뜯어볼 거란 말이죠.
다 까발려지는 거네요?
네, 구조가 엔스로픽의 페럴이랑 수학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 기술적 검증이 이루어지겠죠. 즉, 미국 입장에서는 그 뇌구조가 공개되기 전에 미리 이거는 우리의 기술을 훔쳐서 만든 작물이다. 이런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강력한 외교적 압박일 수 있습니다.
아하, 썸빵을 치는 거군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요?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 자립에 깎아내리려는 미국의 견제다. 이런 식의 명분을 착실히 쌓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술 검증 직전에 벌어지는 극도로 치열한 여론전이자 기싸움인 셈이죠.
그렇군요. 와, 기술 탈취를 둘러싼 국가 간의 신경전이 이렇게나 치열한데 사실 AI 기업들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칼날은 따로 있습니다.
네, 법적인 리스크죠.
맞습니다. 앞서 우리가 남의 모델을 어떻게 몰리 베끼느냐 이 쟁점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AI 기업들을 겨냥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법적 공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스로픽이 델라웨어 연방지법원에서 아주 독특한 소송을 당했죠.
네, 테네시 대학교 연구재단이 엔스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요. 이 사건은 향후 AI 업계의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보통 AI를 둘러싼 소송이라고 하면 뭐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사나 유명 작가들이 내 기사나 소설을 허락도 없이 AI 학습 데이터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분노하는 저작권 문제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런 데이터 저작권 이슈였죠.
그런데 이번 소송은 뉴로모픽 컴퓨팅 그리고 뇌과학 기반의 학습 추론 기법에 대한 신경망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텍스트나 이미지가 아니라 AI가 생각하는 뇌구조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건데 이거 기준 저작권 소송이랑은 판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김경진 변호사의 분석을 연결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네네.
기존의 저작권 소송은 모델 밖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재료를 솥단지 안에 집어넣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네, 재료 문제죠.
반면에 이번 특허 소송은 모델 안의 문제입니다. 그 솥단지 안에서 어떤 수학적 연산 과정이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아키텍처 자체가 우리 특허 기술을 도용했는지 이걸 묻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AI 모델 내부는 만든 사람도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고 해서 보통 블랙박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워낙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원고인 대학 측이 엔스로픽의 AI가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특허 연산법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는 불가능할 텐데요.
그게 바로 이 소송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서 원고인 테네시대 연구재단은 재판 과정에서 정보 공개 절차인 디스커버리 제도를 10분 활용할 거거든요.
디스커버리 제도요?
네. 법원을 통해서 엔스로픽의 심장 부인 소스코드랑 가중치 아키텍처를 강제로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엔스로픽 입장에서는 기업의 핵심 영업 비밀을 그냥 법정에 다 까발려야 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몸담은 회사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려고 최신 해외 AI 모델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대목이 절대 단순한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의 IT 실무자들에게는 진짜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AI를 사내망에 연동할 때 뭐 학습 데이터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그 정도의 저작권 면책 조항만 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AI 엔진 자체가 누군가의 뇌구조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내가 렌트한 자동차가 알고 보니까 남의 엔진 설계도를 훔쳐서 만든 거라 그 차를 몰던 나까지 작물 취득이나 특허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딱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간 계약서에는 만약 이 AI 기술이 누군가의 특허를 침해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우리 회사를 대신해 방어해주고 모든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을 AI 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런 면책 및 배상 조항을 아주 촘촘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와, 이거 하나 놓치면 큰일 나겠네요.
네, 이거 실수로 놓치면 AI로 아낀 인건비의 수백 배를 한순간에 소송 비용으로 날릴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 혁신 한번 해보려다가 지뢰를 밟는 격이네요. 그런데 기업들을 짓누르는 건 이런 치열한 법적 리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법적 공방보다 당장 내일의 생존을 위협하는 더 끔찍한 현실은 바로 어마어마한 비용 문제입니다.
아, 돈 문제죠.
네, 클라우드 AI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이 막대한 청구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천문학적인 비용과 닫힌 생태계의 한계가 명확해지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증시를 강타했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그 거품의 민낯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죠.
네,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랑 테슬라가 나란히 기록적인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특히 구글 클라우드 부문은 무려 82%나 성장했거든요.
엄청난 수치죠.
겉보기엔 완전 잔치 분위기여야 하는데 정작 실적 발표 직후에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12.68% 폭락했고 알파벳도 6.6%나 곤두박질 쳤단 말이죠. 아니, 돈을 이렇게 쓸어 담았는데 왜 투자자들은 주식을 막 집어 던졌을까요?
그 핵심은 매출이라는 화려한 환상 뒤에 숨겨진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아주 냉혹한 지표에 있습니다.
아, 잉여 현금 흐름이요? 이건 좀 현실에 대입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어느 동네 식당이 개업 이래 최대 매출을 찍어서 문 앞에 막 손님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최신 유행하는 수백만 원짜리 스마트 오븐을 주방 가득 사들이고 인테리어를 AI 스타일로 싹 바꾸는데 돈을 막 쏟아부은 나머지 정작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 끝까지 차버린 상황인 거죠.
와, 진짜 그 식당 사장님의 상황이 지금 알파벳과 테슬라의 재무제표에 아주 정확히 나타납니다.
숫자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알파벳의 이번 분기 실적 자료를 딱 뜯어보면요. 자산과 설비 구매에 들어간 이른바 자본적 지출, 즉 캐펙스가 약 4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60조 원에 달합니다. 딱 1년 전과 비교하면 정확히 두 배가 뛴 수치예요.
60조 원이요? 1년 만에 두 배?
네네. 그 결과 지난해에는 244억 달러의 흑자를 내던 잉여 현금 흐름이 이번 분기에는 마이너스 58억 달러로 추락해버렸습니다.
헐, 회사가 벌어들인 순수한 현금보다 AI 서버랑 엔비디아 칩을 사느라 밖으로 퍼낸 돈이 훨씬 더 많았다는 뜻이군요. 테슬라 역시 설비 투자를 142%나 막 늘리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고요.
네, 한마디로 AI 인프라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현금을 무한대로 집어삼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심지어 알파벳은 내년도 설비 투자 예산을 또 올렸거든요.
아유, 끝이 없네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드웨어 비용뿐만 아니라 AI를 똑똑하게 유지하기 위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비용도 미친 듯이 치솟고 있죠.
맞습니다. 글로벌 대형 커뮤니티인 레딧이 구글이랑 맺었던 연 6천만 달러, 약 8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제공 계약 갱신을 끊으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레딧 입장에서는 구글에 자기들 피 같은 데이터를 줘서 AI를 학습시켜 놨더니 구글이 검색 결과 최상단에 AI 개요를 딱 요약해서 띄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을 거기서만 쓱 보고 레딧 사이트로는 아예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내 집 기둥 뽑아서 남의 집 지어준 꼴이니까 레딧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빅테크들은 엄청난 전기료, H100이나 GB300 같은 하드웨어 칩셋 구매 비용, 거기다가 데이터 저작권료까지 진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뭐 자선단체도 아니고 이 천문학적인 적자와 인프라 비용을 결국 누군가에게 전가해야 할 텐데요. 그 엄청난 청구서는 대체 누구한테 날아갈까요?
김경진 변호사가 권고하는 아주 냉혹한 현실이 바로 여기입니다.
누군가요?
그 청구서는 결국 클라우드 기반의 AI를 구독하고 API를 끌어다 쓰는 여러분, 즉 청취자 여러분 회사의 요금 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조 원의 설비 투자를 회수해야 하는 사업자는 필연적으로 서비스 단가를 팍팍 올릴 거거든요. 아, 당장 오늘 밤 베이징 시간으로 밤 11시 59분에 중국 딥시크의 구형 모델 챗과 리즈너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폐기된다는 소식도 결국 이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기존에 좀 싼 맛에 쓰던 구형 모델을 강제로 단종시키고 무조건 더 비싼 신형 모델을 이주하게 만드는 전략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관측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AI에 완전히 종속되어버리면 서비스 제공자가 어느 날 갑자기 요금을 두 배로 올리거나 기존 모델 스펙을 확 낮춰버려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따라서 실무자 여러분은 AI 도입을 위한 단연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연간 단가 인상 한도를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아야 합니다.
단가 인상 한도요?
네. 또한 우리가 쓰던 기존 모델이 단종될 경우 최소한 동일한 단가와 조건으로 새로운 모델로 이전해준다. 이런 조항을 반드시 확보해야 나중에 예산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와, 법적 방어 조항에 이어서 요금 방어 조항까지. 진짜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막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요. 대안이 있죠.
클라우드 AI의 천문학적인 비용과 닫힌 생태계의 한계가 명확해지다 보니까 시장은 당연히 거센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반격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오픈소스와 로컬 AI입니다. 최근 한국의 업스테이지가 공개한 솔라 오픈2 소식을 보면 숨통이 좀 확 트이거든요.
네, 거대 자본이 독점하는 AI 생태계에 큰 균열을 내는 아주 의미 있는 기술적 성취죠.
이 모델의 스펙을 보면요. 무려 2,500억 파라미터에 달하고 한 번에 읽어낼 수 있는 컨텍스트 창이 100만 토큰이나 됩니다. 책 수십 권 분량을 한 번에 통째로 이해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파라미터가 2,500억 개라고 하면 숫자가 너무 커서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파라미터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요. 우리 뇌 속에서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결고리가 많을수록 모델은 훨씬 더 복잡한 추론을 하고 민묘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죠.
아, 시냅스.
네, 2,500억 개면 현재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의 두뇌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녀석의 가중치를 상업적 이용까지 전면 개방한 것도 모자라서 양자화 기술을 거치면 H200 그래픽카드 딱 두 장만 꽂힌 사내 서버에서도 아주 가볍게 돌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방금 2,500억 개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양자화를 거치면 그 무거운 게 어떻게 그래픽카드 두 장에 쏙 들어가는 겁니까?
양자화 기술의 원리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AI 모델 내부의 복잡하고 긴 소수점 계산들을 아주 단순한 숫자로 반올림해서 다이어트를 쫙 시키는 겁니다.
반올림이요?
네, 예를 들어서 3.14159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계산을 그냥 3이나 3.1로 팍 답축해버리는 거죠. 약간의 정밀도는 희생되지만 모델의 물리적인 용량과 필요한 전력 소모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오, 대박이네요.
네, 그 덕분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 없이도 일반 기업의 서버실에서 AI를 쌩쌩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외부로 민감한 데이터를 절대 내보낼 수 없는 기업들에게는 로컬에 딱 설치할 수 있는 이 모델이 정말 완벽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법률 서비스 기업인 로엔컴퍼니가 의뢰인의 아주 은밀하고 민감한 사건 기록을 클라우드로 전송하지 않고 사내망 안에서 안전하게 분석하는 데 이 솔라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죠. 보안과 비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다.
네, 아주 훌륭한 활용 사례죠. 그리고 기술 발전이 이렇게 대중화, 경량화되는 동안 정부와 규제 당국도 그냥 선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제 당국도 움직이고 있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통째 불능의 AI 기술의 안전선을 긋고 막무가내인 데이터 스크래핑 관행에 브레이크를 거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이 진행 중인가요?
거시적으로는 중국 청두에서 열린 APEC 디지털 AI 장관회의에서 청두 선언을 채택해 국가 간의 최소한의 안전 기준선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류재명 과기정통부 차관도 이 회의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냈고요.
네네.
또 유럽의 가장 강력한 규제인 EU AI법은 디지털 옴니버스의 관보게제 일정을 앞두고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죠.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체감되는 변화는 집행기관들의 실질적인 제재입니다.
실질적인 제재요?
네, 최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틱톡에 103억 원, 애플에 약 2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죠.
아, 그 제재가 단순히 개인정보를 유출해서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 방식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거라면서요? 이게 왜 AI 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까?
이 제재는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아주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모델이요?
네, 틱톡과 애플은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웹사이트의 행동 기록이나 시리 음성 녹음 등을 막 수집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AI 기업들은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스크래핑해서 덩치를 키워왔는데 이제 당국이 동의 버튼 하나에도 꼼수를 쓰면 수백억의 과징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와, 철퇴를 내린 거군요.
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확보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야, 규제와 비용 압박이라는 거시적인 지도를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끝낼 수는 없죠. 당장 이 대담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 업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실전 팁 하나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오, 좋네요.
오픈 AI가 최근 업데이트한 챗GPT 데스크톱 26.715 버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버전을 직접 테스트해보면서 꽤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말을 잘 알아듣는 챗봇을 넘어서 아예 작업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더군요.
오! 이번 데스크톱 업데이트는 사용자와 AI의 상호작용 방식, 이른바 UI, UX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건 내 컴퓨터 안에 로컬 프로젝트 폴더들을 여러 개 묶어서 AI한테 한 번에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분이라면 하나의 프로젝트 작업 공간 안에 과거 판례 폴더, 이번 사건 증거 폴더, 서면 양식 폴더를 동시에 연결해두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음성 모드를 켜서 자연스럽게 말로 지시하는 거죠. 판례 폴더에 있는 판례들 뉘앙스 참고해서 증거 폴더 내용 바탕으로 서면 하나 작성해줘. 이렇게요. 텍스트 생성, 폴더 검색, 코드 작업이라는 세 갈래의 일을 그냥 말 한마디로 동시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와, 여러 창을 오가면서 막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던 시간을 진짜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능이네요. 하지만 그 편리함 이면에 아주 치명적인 보안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치명적인 리스크요? 어떤 건가요?
특히 macOS 환경에서 제공되는 스크린 컨택트, 즉 화면 인식 기능을 활성화할 때 극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면 인식 기능이라면 AI가 제 모니터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AI가 현재 여러분의 모니터에 떠 있는 화면의 맥락을 스스로 확 읽고 그에 맞춰 답변을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우와, 진짜 편리하겠네요.
편리하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모니터 한편에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서류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회사의 내년도 M&A 대외비 문서가 아주 작게 띄워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헐, 설마 그것도 있나요?
네, AI는 여러분이 묻지도 않은 그 민감한 정보까지 고스란히 화면 맥락으로 읽어들여서 자기네 서버로 전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편리함에 취해서 화면 구석에 띄워둔 보안 문서가 나도 모르게 외부로 줄줄 새어나갈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 화면 인식 기능을 펴기 전에는 바탕화면이나 브라우저에 민감한 창이 열려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싹 달아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AI라는 도구가 내 컴퓨터 아주 깊숙이 들어올수록 사용자의 보안 의식은 과거보다 10배는 더 철저해져야 하거든요.
와, 팁을 얻으러 왔다가 생존 비겁을 배워가는 기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완벽하고 매끄러워 보이던 AI 무대 뒤편의 치열하고 냉혹한 전장을 싹 다 살펴봤습니다.
네, 아주 치열했죠.
1초 만에 답을 내놓는 마법 같던 기술은 사실 국가 간의 교묘한 대규모 증류 기술 빼내기 공방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넘어선 치열한 뇌구조 특허 전쟁이 기업들의 목을 꽉 조르고 있고요. 6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 청구서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매일 아침 쏟아지는 새로운 AI 모델의 벤치마크 점수나 파라미터 크기에만 환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화려한 스펙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사내에 도입하려는 이 모델이 보이지 않는 특허 침해 뇌관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업의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주 다각도로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하죠.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게 곱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AI 모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더 교묘하게 타인의 기술을 역설계하고 있고 복잡하고 난해한 신경망 특허로 스스로를 단단히 부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엔진을 돌리는데 천문학적인 전기료와 서버 비용을 태우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미래의 AI 패커는 가장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수의 엔지니어 집단이 주게 될까요? 아니면 빗발치는 특허 소송을 튕겨낼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변호사 군단과 그 엄청난 전기료를 끝없이 감당할 무한한 현금을 거머쥔 거대 기업이 주게 될까요? 과연 여러분과 여러분 회사의 비즈니스 생존 전략은 이 두 가지 미래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과 자본의 냉혹한 현실, 그 아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꼭 현명한 해답을 찾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깊고 복잡한 무대 뒤편의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완벽하게 아껴드릴 아주 날카롭고 유익한 심층 분석 대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중국 AI 로봇 반도체 브리핑도 Apple Podcast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